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1절 했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해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얘기하면서 시작할까요?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어깨 뒤쪽이 좀 통증이 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단과 처방을 처음에 내리게 좀 이거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좀 쉬어야 되겠구나. 별일 아니다라는 진단과 쉬어야 되겠다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운동 안 하고 쉬었습니다. 근데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운동은 운동으로 풀어야지 가만히 있어 될 일이 아니겠다 해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처방을 다시 내렸습니다.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진단이 들어갔죠. 이게 한의원에 갈 일이구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해서 한의원에 갈 일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한의원에 가는 것으로 처방을 내렸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보통 저는 한의원 가면 잘 나는 편이라 두세 번 가면 괜찮아지는 편이었는데 세네 번을 갔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통 어디를 찾습니까? 저는 네이버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 증상을 네이버에 쳐주면 네이버가 제 병을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제 증상을 알아봤더니 목디스크랑 증상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통해서 또 목디스크라고 저를 진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되게 어려웠겠죠. 그럴 줄 알았어. 난 자세도 안 좋고 제가 약간 거북목이잖아요. 자세도 안 좋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고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으니 걸릴 때가 되었다. 이거 어떡하느냐. 난 앞으로도 계속 책상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걱정을 하면서 마지막 처방 주변에 있는 친구가 툭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병원을 좀 가라고. 제가 그 진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자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한 2분 정도를 할애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근육 이완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씻은 듯이 났습니다. 그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거. 현대의학의 위대함. 어떻게 알약을 먹었는데 이게 근육이 위대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생각했죠. 진작에 갈 걸. 그렇죠. 그럼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나를 진단했을까? 진단은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께 가서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를 물어봤으면 애초에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이건 별일 아니야. 이건 운동해야 되는 일이야. 이거는 한의원에 갈 일이야. 이건 목디스크인가 보다. 여러 번의 진단들을 남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들을 하고 괜히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뭐 사실 건강 문제야. 뭐 그렇게 가벼운 통증이야 그래도 큰 상관은 없는데 비슷한 실수를 제 자신에게도 많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제 삶에서.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무엇을 하죠? 진단을 해요.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게 문제구나. 저렇게 해야겠다. 이게 맞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안 맞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고 별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고 괜한 일을 한 거고 사실 이게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나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서 방치했고 그 문제 오래도록 그냥 내버려둬 줬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고 부끄러워서 예화를 좀 찾아봤는데 나눌 만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실망하실까 봐. 하지만 우린 다 동일한 경험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지만 바르지 못한 진단들을 했고 이렇게 처방했지만 그 처방이 좋지 않았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참 어렵잖아요. 이 일이, 이 사람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막 했는데 뭐 어떻게든 도움이 돼보려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일정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어도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약간 혼자서 얼굴이 뜨뜻해질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일은 내가 아 이거를 신경 썼어야 되는데 아 그냥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되게 후회될 때도 있고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거 알기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건지 이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건지 이건 괜찮은 거고 이건 괜찮은 건데 내가 괜히 그러는 것인지 그 판단 잘 못하면 사실 되게 스스로 민망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진단과 처방. 우리가 삶에서 일정한 진단과 처방들을 반복하죠. 그런데 잘안 돼요. 처음에는 되게 자신감 있게 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 진단과 처방에 실수가 많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나보다 의사가 더 잘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보다 의사에게 좀그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거 별 문제 아니에요. 아, 별 문제 아니긴요. 지금 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그거 심각한 문제십니다. 어, 그거 심각하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의사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나와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또 얼굴이 밝아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단받는 습관을 좀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진단과 처방을 다 내리지 말고 그렇죠? 내 몸이니까 내가 더잘 아나요? 아니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더잘 아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더잘 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단을 좀 받는 나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큰 진짜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전별 문제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진단받고 하나님께 처방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환자 아프신 어려우신 분이 나오시죠. 본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유명한 내용이지만 원래 메인 주인공은 원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지금 오늘은 거기를 다루진 않을 거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앉아 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거기에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생활비를 벌려고 오늘 또 구걸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받아야 들어가면서 뭔가 먹을 것을 사갖고 들어가 오늘과 내일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구걸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날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구걸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보라고 하면요, 돈을 주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금과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 돈은 없는데라고 얘기해요. 그 말까지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걸하는 사람 불러놓고 난 돈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뭐 반가운 얘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죠. 금과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 사람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걷습니다. 그가 뛰고 찬양합니다.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이 사람이 그날 돈은 더 적게 벌었겠죠? 왜? 노셨잖아요. 뛰어댕기고. 아니, 구걸 하셔야 되는 분이 그렇게 노셨으니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돈이 현찰이 어제보단 적었겠죠. 하지만 내일부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게 되었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이제는 도울 수도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본 내용을 좀 들여다봅시다. 예, 앉은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에서는 그렇죠. 전통적인 표현에서 지금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분의 문제는 뭐였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상적인 문제였고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였죠. 현상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오늘 먹고 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구걸을 해서 오늘 먹을 걸 얻어야 해요.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의 현상적인 문제와 대안이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 자신이 자기에게 했던 진단과 처방이었죠. 본인이 걷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그것을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문제는 오늘 생활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구걸에 성공하는 것이 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죠. 이 사람의 근본,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해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걷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생활비가 없는 것은 이들이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건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걷지 못하는 것이지 생활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걷게 되면 오늘 당장 생활비는 없을 수 있어도 내일 모레 한 달 뒤 두 달 뒤에는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은혜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걷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이셨고 그 처방대로 그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근본적인 문제와 현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자기 삶의 문제를 진단할 때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본적인 문제는 안 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요, 현상적인 문제로만 나타납니다. 주로.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주로 현상적인 문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적인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로 현상적인 문제 위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현상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는 요즘엔 네 가지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돈 문제죠. 현상의 문제 첫 번째는 돈 문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부족해요. 두 번째는 관계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랑 갈등이 있어요. 혹은 나는 혼자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관계적인 문제. 세 번째는 기회의 문제죠. 내가 뭔가 해나가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내가 직장에, 가정에, 내 인생에 뭔가를 풀어가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네 번째는 쉼의 문제입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특별한 이슈들도 있겠죠. 건강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에서 거의 다 움직입니다. 돈 문제. 아, 이거 어떡하지? 관계 문제. 갈등이 있다든가 고립되었다든가 기회의 문제. 내가 사회에서 뭘 해나가고 가정에서 뭘 꾸려나갈 기회가 없는 것들 그리고 쉼의 문제 하긴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네 가지 중에 몇 가지가 나의 문제라고 내 현상적인 문제라고 딱 진단됐을 때 이 진단은 곧장 무엇으로 나가죠? 처방까지 나가게 되죠. 그 진단이 곧 처방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쉼을 주세요.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단하고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방전을 다 쓴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약국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진단이고 이게 처방전입니다. 약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우리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들었던 단어가 네 단어니까 누가 나에게 돈을 주면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1년 먹을치를 기부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1년 뒤는 어떻게 할 건데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역량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문제, 내 숙제, 내 사운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능력이나 재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만 생기면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해주면 다 해결될까요? 내가 관계를 끌어나갈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요? 내가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쉬고 놀면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면의 평화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돈된 내면의 평화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현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쓰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마음과 의지들을 회복하는 것이 나에게 사실은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 해결일 수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사실은 내가 이제는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따라오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을 확정적으로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흔드는 사람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사 앞에 앉는 환자처럼 몸이 안 좋은데 의사를 찾아온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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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그럼 저는 뭘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오늘 설교가 짧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내용이 전달됐을 때 세 가지 정도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반응은 아, 목사님 오늘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구나. 현상적인 문제와 깊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근데 나는 문제가 없어.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문제를 찾아내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이 중에 몇몇 분들은 진짜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문제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일어난 분은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굴곡에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지점일 수도 있어요. 그분은 좀 감사하시면 되고 오늘 본문은 그냥 오늘은 날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특별히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좋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은혜 안 받아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기뻐하시고 이따 기도하실 때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또 다른 파도를 또 만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문제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묻습니다.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봤는데요. 하나님이 넌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어. 너 다 괜찮아. 난 요즘에 너 보면 너무 기쁘다. 너 문제 없다. 라고 하나님의 진단을 받으셔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행복한데? 요즘 직장도 괜찮고 연애도 괜찮고 돈도 쓸만하고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뭐 사라지는데 짜증난 일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뭐 사라지고 살아낼 수 있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럼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그게 여러분들의 진단 혹시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행복하고 사라지니까가 아니라 진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괜찮아요? 요즘 통증만 없을 뿐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멀쩡할 때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잖아요. 의사를 신뢰하니까 병원을 신뢰해서 혹시 나한테 문제가 없는지 그쵸? 그러니까 아 나는 건강하대라는 말은 요즘에 내가 아픈 데가 없어 이 기도하겠지만 내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와서 야 나 이렇게 건강하대 라고 검사지를 들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내 쪽의 진단만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쪽의 진단과 평가를 받고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한번 기억해 볼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함께 계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얘기하시죠. 당신은 선지자인데 이렇게 죄인과 어울리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게 언뜻 듣기엔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여서 예수님이 굳이 안 있으셔도 되고 얘들은 문제가 심각하니까 얘들 고치려고 있는 거야 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우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죠. 무슨 뜻이셨어요? 메시아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하는 이 세리와 창기들은 의사인 나를 만나고 있는데 니네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그 의사를 못 만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들 가운데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괜찮은 애들이고 얘네들은 문제가 많은 애들이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문제가 뭔지 알아서 의사를 초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과 함께 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그냥 살만하니까 사라지니까 행복하니까 그분들 다 중산층 이상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도 있었고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몇몇 분은 제가 확신컨대 문제가 없으세요. 오늘 그냥 감사하고 지나가십시오.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없으신지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한번 오늘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진단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몇몇 분은 나쁜 사람이에요. 진단받으셔야 돼요. 들여다보셔야 돼요.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문제와 얕은 문제에선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면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아봤는데 깨끗하다고 오늘 기뻐하시고 혹시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한 설교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내가 지금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크게 네 가지 문제겠죠. 내가 돈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내가 관계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너무 답이 안 나와요. 현상적인 문제를 깊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저도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았고 지금도 많은데 현상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어려운데 깊이 있는 이런 거 하면 되게 싫어요. 나한테 지금 도움은 돈이라는 게 내가 너무 확신돼요. 내가 지금 관계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도움은 이 관계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게 정말 확신돼요. 사회적으로 너무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면요 나에게 도움은 정말 이거라는 게 확신돼요. 그래서 그게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오케이 26살 때부터 했으니까 17년, 18년째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 본문을 처음 설교합니다. 이 유명한 본문을 왜 그랬을까요? 전 이 본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에서 전 걸려요. 금과 은이 내게 없어도에서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한 적은 없어요. 강의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뭐 아주 어릴 때 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에서 걸려요. 그냥 금과 은 내가 구걸하고 있는데 금과 은이 내게 없다고 하면요. 금강은 내게 없으면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한테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으면 내 통에다가 5천 원짜리를 하나 집어 넣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도. 내가 정말 힘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금강은 내게 없는데 라고 첫 단어를 빼지 말고 5천 원이라도 집어 넣으면서 일단 이거 받고 라고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때는 돈 문제가 그때 관계 문제가 그때는 암깔이 막막한 게 그냥 너무 크잖아. 근거는 내게 없어도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나한테 뭘 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뭔가 또 잘해야 되는 거고 내가 뭔가 또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 그럼 뭐 내가 또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내 어깨 위로 안 그래도 무거운데 벽돌 하나 더 올라오는 것 같고 싫더라고. 그래서 전 이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근거 없는 내게 없어 이 문장이 싫어서. 여러분, 네가 뛰어다니지만 굶어 죽어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을 돈은 주지 않고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뛰어다니니까 굶어 죽어라고 일을 걷게 하시면서 돈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일을 걷게 하시면 네가 내일부터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에게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오늘 치유받아서 오늘 수익은 없었을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이 현상적인 문제 아니면 안 돼라고 했던 그 문제는 해결이 더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 기회는 지나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나를 다시 걷게 하시면 그것이 더 이상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가는 내게 없을지라도 내 현상적인 문제에 걸려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내게 또 뭘 하라는 것 같고 라고 자꾸 오해하게 되는데 저도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금가는 내게 없으려 내가 있는 게 내게 주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그것까지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현상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 거면서 나에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라는 사실 내적인 구조나 마음이나 디펜스가 있으시다면 그 장벽을 조금만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것을 통하여서 현상적인 것까지 나아가시려고 하신다는 걸 좀 더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는데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자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에 잘 못 갈 때가 있어요. 아, 내 기본적으로 이런 삶의 태도 때문에 내 이런 생각의 경향 때문에 내 이것 때문에 나는 그런 거야 라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나 자신을 동일시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나를 묘사하는 것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근본적인 문제와 나 자신은 다른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앉은뱅이 되신 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걷는 내가 뭔지 몰라요. 나는 앉은뱅이에요.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고요. 나도 나를 그렇게 봐요. 내 인생을 설명해 주는 데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걷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나눌 수 있는 선에서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제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문제는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약간 애정결핍이었나 봐요.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좀 아래 위치, 여러분들이죠. 나보다 아래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호혜적인 태도를 갖고 동등한 관계를 맺는 걸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고 윗사람과는 좀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요. 되게 잘 안 고쳐져요. 내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 문제를 잘 모르지. 왜? 나보다 아래잖아요. 내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저기 중간에 앉아 계시죠. 저랑 위치가 같으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한이는 나랑 관계 맺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메시아 컴플렉스, 완전히 호혜적인 관계를 맺거든.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잘 안 고쳐져요. 성격검사에 요한이가 싫어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제가 성격검사 뭐 했는데 뭐라고 했더라? 빨간, 네가 대답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지. 빨간 걸 검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뭐 확신? 이게 제 문제예요. 저는 제가 뭔가 생각하면 과도하게 맞다라고 생각해. 이게 70이면 자꾸 10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다 맞아.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나마 차선체로 쓴 게 뭐예요? 내가 지금 100이라고 느끼면 스스로 그냥 미봉책이고요. 100이야. 난 내가 느끼면 이건 100이야. 근데 아니 그럼 80이다라고 생각해. 이건 50이야. 그러면 30이라고 생각하고 70이야. 그럼 50이라고 생각해. 미봉책이죠. 진짜 그렇게 느껴야지 정상인 건데 매번 수치가 과도하게 나오니까 난 70kg인데 올라가면 90kg 나오니까 이 체중계는 항상 20kg를 빼고 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안 고쳐져요. 자만해가지고 지가 맞아다 여러 번 틀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만한지 잘 안 고쳐져요. 이게 날 설명하는 문장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관계 맺는 방식이고 이게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고 이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태도이고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문제예요. 그건 내 문제예요. 내가 아니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내 문제일 뿐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그것을 고정적인 거라고 고쳐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는 건요. 그건 자의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쳐질 수 없는 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어봐야 기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그게 고쳐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 본문 우리가 근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넌 문제가 없다라고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도 말고 네가 결정해서 이게 내 인생의 제일 문제야 라고 네가 진단하고 달려들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진단하는데 그 진단에 항상 무엇이 있다? 처방이 있다라는 소망. 그러니까 내 안에 소망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근데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고 문제를 가지고 소망으로 나아가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문제 속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묶인 매듭 하나하나를 풀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이 사람처럼 이 사람처럼 뛰놀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래된 문제를 풀어내고 네, 오늘의 문제도 풀어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성전 앞에서 찬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두 가지. 하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정보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단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가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과 내 자신의 비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저도 전에는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았어요. 서른 살 때 이럴 때는 제 서른 살을 기억하신 분들 좀 계시죠? 서른두 살 뭐 이럴 때 보신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때 저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지가 다 알죠. 다 맞고 확신에 넘치고 주의 은혜로 거기서 한 10년을 걸어와 봤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그 사이에 했었던 제 잘못된 오판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판단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런 오판들을 통해서 그래도 제가 제 생각에 맨 마지막 한구퉁이를 접어낼 수 있을 만큼은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아주 조금이죠. 하나님, 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내가 너무 급하게 확신하고 뛰어들어서 후회한 적이 많아. 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걸 물어봐도 되나요? 잘 안 되죠, 여러분. 이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든 처음엔 잘 안 되는 거지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든 돼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 처음 들어서 일이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나를 진짜 A부터 Z까지 가르쳐서 일 잘해요? 아니에요. 그게 깨지고 굴러먹다 보니까 이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직장 일 그렇게 배우셨죠? 관계를 누가 A부터 Z까지 가르쳐줬어요? 아니요. 이 관계 속에 어려움도 갖고 상처도 받고 욕도 먹고 이런 과정 속에 내가 관계하는 법들을 배워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붙잡고 있으면 배워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 어려워. 다 잘라버려. 그 사람 관계 못 배우죠. 아, 직장이랑 잘 안 맞아. 그만둬. 그 사람 일을 못 배워요. 하지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단받고 처방받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진단받고 처방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이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식의 기도이냐, 어떤 식의 큐티이냐, 어떻게 응답하냐, 그건 그 다음 여러분들이 겪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진단과 처방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귀구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놔버리지 말고. 놔버리지 말고. 뭐도 그렇게 놔버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놔버린 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놔버리지 맙시다. 운동 2, 3일 갔어요. 돼요? 안 되죠. 1년 버텨요? 뭐가 돼요? 직장 다니다 말아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게 안 돼요. 놔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진단과 처방을 붙잡고 나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한테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십시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정말 유명하잖아. 금과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제가 이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구절을 왜 그렇게까지 안 했을까. 이번 한 주 내내 이 구절을 읊조리고 다녔어요. 금과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말 그렇습니다. 금강원을 받아본 적도 있고 금강원을 잃어본 적도 있고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게 그걸 주신 적도 있고 그래서 가져가신 적도 있어요. 그걸 주셨던 기쁨도 알고 잃었던 슬픔도 알아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다가 지금 제가 이제는 진심으로 고백하겠는 것은 하나님 금강원은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계시는 것 일어나 걷는 것을 저에게 주길 바랍니다가 제 간절한 고백입니다. 이 걷는다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걷지 못한 나를 누군가 찾아서 부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건요, 걷지 못한 나를 누군가 찾아서 그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부축해 주는 게 아니라 또 구걸해 주는 게 아니라 너 내 통에 무엇인가 얼마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다리에 힘을 주셔서 내가 걷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우리가 이것을 원하잖아요. 가끔 안 걸어지니까. 난 내 설교를 잘 안 듣는데 좀 딴 얘기인데 전 내 설교를 제 설교를 안 들어요. 들으면 진짜 여러분한테 항상 고마워요. 내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게 너무 많아. 오늘 설교에도 있겠지. 지금도 몇 개 떠올라.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벌써 떠오르니까 들을 땐 어떻겠어? 제 설교 잘 못 들어요. 요즘에 제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스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때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니까. 껍데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심은 나에겐 너무나 왜? 하나님께 그때 분명 나한테 해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들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 말은 진짜 잘 못하는데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뭘 느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했고 그때 내가 어떤 은혜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요. 저는 앨범처럼. 왜? 내가 했던 설교니까.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때는 이게 됐는데 왜 지금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엔 됐는데 지금 안 될 때. 옛날엔 걸어졌는데 지금 저게 안 걸어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끄럽지만. 이게 마치 턱걸이를 한 텀 끝내고 두 번째 텀을 하고 세 번째 텀을 하는 느낌일 때가 있어요. 살아가는 건 처음엔 쑥쑥쑥 이게 팔이 당겨졌었는데 이제 한 개도 올라가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꾸준히 오래 해오다 보면 나도 나름대로 20년 가까이 이걸 하고 있잖아. 당연히 됐던 것들이 안 되는 거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거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잘해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때 이 구절을 붙잡습니다. 나를 일어나 걷게 하소서. 내 환경이, 내 내면이 여러 가지 은혜의 발목을 붙잡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 와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여기서 일어나 내가 걷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 해냈던 걸 지금도 해내길 바라며 지금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내일도 해내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길을 또한 걷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날 다시 한번 걷게 하시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근거하는 조금은 없어도 돼요. 아예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지금 저에게 예전에 제가 이런 기회만 주시면 다 괜찮을 것 같았고 이런 사람만 주시면 다 좋을 것 같았고 이런 경제적인 환경만 주시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가 보아하니 제가 보니 내가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어야만 괜찮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주님을 찬미하며 걷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이 말을 하기가 되게 불편한 부분도 있어. 왜냐하면 나 옛날에 힘들 때 누가 이런 말 나한테 하는 거 되게 싫었거든. 근간은 내게 없어서 난 되게 짜증났거든. 여러분들 그러면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지나온 사람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근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생을 다시 한번 걷게 하신다면 내가 힘을 내서 지금 걷기 시작한다면 금강이 지금 내게 없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다리로 그것들을 풀어낼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일하여 내 돈을 얻고 내 사람을 만나고 내 기회를 세우고 그리고 내 평화를 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혹시 지금 인생에서 조금은 주저앉아 계신다면 다시는 주님께 나를 걷게 하시는 그네를 사모하시고 힘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오늘 설교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한 설교예요. 제일 처음으로는 문제 없으신 분들 한번 그냥 지금 진단받아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사라지니까, 제가 행복하니까 그냥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제 인생의 문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며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문제가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신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시다면 하나님 내 깡통에 5천회라도 넣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내 인생의 현상적인 문제를 다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내 팔을 부축해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꺼내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내 다리로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새 힘 주시옵소서. 나한테 새 힘을 달라고 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앉아 계셨던 분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무릎 꿇고 있다면 지쳐있다면 걷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 생각하시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힘들어서 누가 저를 부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주님 지금 힘들어서 돈이 나를 부축해줬으면 좋겠고 건강이 나를 부축해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나를 부축해줬으면 좋겠고 그 기회가 나를 부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먼저 듭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부축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주신 힘으로 내가 일어나 내 다리로 걷기를 소원합니다. 걷게 하셨던 주님, 걷게 하신 주님, 걷게 하실 주님, 주님께 그런 분이심을 신뢰하오니 성경책에 있는 이 한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순간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들의 발목과 다리에 힘을 주시고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듯이 각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의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깡통 안에 무엇이 채워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제 손을 잡으셔서 되던 것들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한테 일하신 주님을 기대하오며 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 힘을 얻어 주와 함께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